네, 오늘은 설교와 설교자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수 목사님의 그 책에 5장의 제목은 설교 행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설교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하고 그 작성한 설교문을 가지고 실제로 설교 행위를 하는 것, 이 두 개를 합쳐서 설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행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거,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문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든지 그 결단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문과 그 다음에 설교 행위 두 가지가 이렇게 컴바인이 된 거지만 우리가 보통 설교다라고 얘기할 때는 설교 행위, 영어로 preaching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존수 목사님이 그러면 설교 행위가 뭐냐, 설교가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은 게 사랑이 뭐냐, 남녀 간에. 이거 참 그건 말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둘이 좋아하면 하여튼 사랑하는 게 확실한데 이거를 말로다가 이거 표현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수 목사님은 설교는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5, 5에서는 설교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존수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제가 느낀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제시하신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 전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존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하게 들어가면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관한 한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학 책을 유명한 책을 지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성경책을 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쭉 흡수를 해야 돼. 본인이 흡수를 해야 돼. 그 본인이 흡수한 가운데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합쳐져 갖고 그래서 이 청중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다. 그게 설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모든 능력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손짓 발짓 하나 하는 것까지 이게 설교 행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의 유명한 그런 웅변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웅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째 요소가 뭐냐? 동작이라는 거예요. 둘째 요소가 뭐냐? 동작이라고 얘기해요. 웅변의 가장 중요한 셋째 요소도 동작이다. 설교자가 아무 동작이 없이 가만히 서서 빳빳이 서갖고 그냥 입만 이렇게 하면 그럼 설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일거수일투족 이거 모든 것 자체가 말하는 것 포함해서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설교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설교할 때 이 단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바닥, 이 발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그게 설교 행위다. 그거를 청중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반신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심지어 손짓, 발짓 하나까지, 입 놀리는 거 하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다 컴바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게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 요소가 많은 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인내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해서 사랑에 대한 그 언급이 쭉 나오듯이 지금 여기 존수 목사님이 설교 행위가 뭔가를 이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는 설교자가 이게 단에 섰을 때는 권위와 통제력을 가지고 회중과 예배 순서 전체를 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자리에 서서 망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무언가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신감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구약시대에 얘기하듯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당신들과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든지 나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서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가 잘못 생각해갖고 권위를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게,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제해 가면서 이거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자신감이 많아져갖고 청중이 봤을 때 저 사람 저거 하나님처럼 자신을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진지하게 엄숙하게 선포 행위를 해야 된다. 특별히 회중의 지배를 받지 않고 회중을 잘 통제해가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수 목사님이 또 꼽은 그 둘째 이 설교자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문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문을 꼼꼼하게 오늘 뭐 말씀할 건가 이걸 해갖고 공을 들여갖고 그렇죠? 대장장이가 칼이나 도끼를 만들 때 이 철을 쇠를 달고갖고 그렇죠? 공을 들여갖고 맨 마지막에 딱 빼면 이게 칼이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여기다 잔뜩 적어왔습니다. 여기다 잔뜩 적어와서 이 틀에 딱 얽매여갖고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읽는 식으로 쭉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오늘 적은 거 외에는 한마디도 다른 말은 안 나오는 그런 형태로 설교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준비는 공들여서 꼼꼼하게 모든 거 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그걸 쫙 전달해야 되고 와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준비는 했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를 준비하고 예를 들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되고 준비해 왔지만 설교 말씀을 막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것보다는 이게 좋다. 성경 말씀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성경 인용할 때 얘가 갑자기 오늘 A 예를 준비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 청중들하고 하다 보니까 B라고 하는 얘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야지 여기에 딱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성령님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설교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 앞에 와서 이걸 가지고 할 때는 내가 좀 자유롭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회중들에게 눈을 박으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교자는 회중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중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걸 갖고 이렇게 읽으면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서 자기가 잘 준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내어 맡기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듯이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눈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1초, 2초 만에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세상에 연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저쪽 봐가면서 저 뒤도 보고 앞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그 청중들,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청중들하고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원고에서 조금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원고에만 매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문을 물 흐르듯이 잘 정리를 해갖고 오면 이걸 보지 않아도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하고 교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처음에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진지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야, 오늘 저 목사가 참으로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코미디 얘기하고 쓸데없는 예화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서 뭐 마음을 풀어야 된다나 뭐 이래갖고 하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스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도 오늘 저 목사가 참으로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러한 진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아직 영적으로 보면 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 말씀 듣고 나가면 죄하고 싸워야 되고 죄에게 져서 매일같이 패배하는 그런 삶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주일날 와서 머리를 조아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신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주고 도전을 주고 어떨 땐 경고를 하고 경책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진지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이 짧은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중대한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사에 가셔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참목자상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적어놓은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처드 백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설교단에 설 때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설교하듯이,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가서 실실대고 익살 떨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중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강단에 딱 서는 그 순간 입을 열기도 전에 그 목사의 그 모습을 보고 벌써 흐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렇죠? 이 세상의 덧없음과 죄인의 이 비참한 상태와 이런 것들을 이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의 얼굴을 보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뭐 그런 그 정도까지 어떠한 이 설교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그런 영웅이 되고 그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믿지만, 최소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죠? 그 정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설교자의 설교는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설교하는데 진지하다 그래서 이게 따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54년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설교를 그래도 듣기 시작한 거 아마 초등학교 때 들었으면 적어도 한 그난 50년 설교를 들은 거예요. 50년.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 중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따분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지하게 설교한다고 얘기하는 그 진지함이 따분함으로 바뀌어서, 야, 진짜 이거 못 듣겠다. 설교자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앉아서 듣는 사람 너무 따분하게 들리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라든지 코미디언 이런 사람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진짜를 들고 가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석처럼. 여기 서갖고는. 이 하나님의 진리, 이거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설교하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진지하다고 하는 거하고 따분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따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분하지 말라고 막 유머를 섞고 쓸데없는 코미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걸 보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해는 못해도 하여튼 저 목사가 정말 생동감 있게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장로교, 청교도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 따분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따분한 설교. 16세기, 17세기 청교도는 설교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설교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성경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유일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게 성경책 읽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설교를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유일한 오락이요. 유일한 취미생활이에요. 그 당시에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2시간, 3시간 지루하게 그냥 늘어놓으면 교회 올 사람 다시 없습니다. 툭 까놓고 해보자. 교회 올 사람 없어요. 그거 듣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자가 지루하고 따분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 하나님의 재림의 메시지, 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메시지. 그렇죠? 이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따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열심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하잖아요. 설교를 전달하기 전에 자기 설교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아, 정말 뜨겁구나, 이게. 그렇죠? 예. 제가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히브리서 강해, 이거를 이제 1장을 준비했어요. 제가 3절을 준비했거든요. 그 3절을 준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 이거를 내가 옛날에 피상적으로 읽고 3절을 읽을 때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내가 이게 선언하게 될 때, 이런 것이 놀라운 것이 있구나 하고, 이게 내가 느껴지고, 그 내가 느껴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게 있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분할 수가 없다. 내게 있는 걸 주면은 결코 따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은 게, 잉글랜드의 한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일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20장 9절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앞뒤 배경과 진행되는 모든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논리정연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지금 얘기가 예, 불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게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빙산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내용은 내가 참기에 지칠 수, 그냥 불같이 타올랐다. 이걸 지금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는 설교자는 냉랭하게 논리도 맞고 전달한 모든 게다 맞아요. 앞뒤 상황과 배경과 이게 다 맞는데, 이 말씀이 지금 불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얼음 빙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다가가겠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존수 목사님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내 자신이 먼저 녹아야 된다.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설교자가 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설교자가 되니까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주석을 보고 다른 사람 것들을 살펴보고 하니까 이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타오른 것을 성도들하고 나누게 될 때, 그때 그 설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5년 반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아주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제게 뭐랄까 피드백을 보내줘요. 그 피드백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뭐 이게 공과대학을 다니고 뭐 무슨 감성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게 느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저는 또 감사한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설교가 그렇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뜨거워. 뜨거워서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19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면, 예, 울음을 터뜨리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예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런 지성인이라도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지 위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할 때 이렇게 감명을 받아 스스로 그래서 많이 흐느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울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이게 가끔 이게 감화가 되고 그럴 때 해야지. 이거 말씀 선포하는데 가서 너무 많이 울거나 또 어느 목사님이 서서 맨날 찬송을 하, 노래를 하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 노래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아무리 내가 노래하고 싶어도 그 노래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야.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는 게 말씀 선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될 때는 어떨 때는 울 수도 있다. 근데 우는 게주 업무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긴박감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해야 된다. 긴박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장에, 4장에 첫째 절, 둘째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는 거예요. 긴급히 해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설교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적인 그런 심정을 가리고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조직 신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모든 교리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설교 사명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목회자, 목사, 디모데,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던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긴급히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오늘 서면 오늘 마지막 강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합니다 하고 서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을 들여서 설교문을 작성한 이후에 설교문이 말씀드린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으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정말 네. 그렇게 설득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그 심령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설득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가 돼서 화목한 사람이 되고 이미 믿은 사람은 성화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설교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좋아해요.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 설교를 하면 뭐 어떤 땐 동영상도 찍히고 뭐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냐. 설교 자체가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그 심령을 갖는 게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파토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토스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로고스, 에토스, 그다음에 파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파토스는 이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감화가 돼서 열정이 나타나는 거를 그냥 파토스라고만 지금 잠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봤는데 이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금방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리가 목자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리인 것처럼 느끼시고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이들을 내가 어떻게든 먹여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파토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열정을 갖는 걸 파토스라고 얘기해서 그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설교자가 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먹여야 되겠다. 이들과 같이 내가 동고동락해야 되겠다. 얼마나 지쳤으면 2시간, 3시간 거리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올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감화 감동이 생기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단어 메소포타미아를 발음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발음하는 게. 위필드가 메소포타미아를 발음할 때 그렇게 한번 나도 발음해 보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설교자에게 매료가 돼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설교에는 사람 자기가 먼저 감동 감화가 있을 때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잘 못하니까 자꾸 코미디를 동원하고 쓸데없는 유머를 동원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화 감동을 받은 이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달할 때그 말씀을 듣는 그이 성도들 가운데 감화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준엄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1년에 몇 차례씩 복음 설교를 들어요. 구원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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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전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캐나다, 원래 벨기에에서 사역하시다가 캐나다로 옮겨가서 사역하시던 구영재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런 성경 번역, 목사,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 구영재 선교사님이에요. 그 구선교사님은 가는 데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요 가짜입니다. 이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그 일을 평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한 25년, 30년 전에 처음 가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셔도 또그 말씀을.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셔도 또그 말씀. 그 다음에 오셔도 또그 말씀. 근데 들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도 들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감화 감동되는 그 모습이 느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은 걸 들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 집회, 이 코미디 쇼 이런 거 하면서 누가 나와서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 울음을 쏙 빼놓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감화 감동 받은 거 그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청중들에게 전달이 될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동원되고 교회 안에 많은 이러한 예식들이 그 안에 이제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 전체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람 펄슨이라고 하는 건 지, 정, 의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펄슨을 사로잡으려면 지적으로 설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들으니까 그냥 뜨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전인을 사로잡는 그런 일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무슨 산기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두 사이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존스가 얘기하는 거는 능력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변화가 없는 설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어로 가서 보시면 성령님이 데몬스트레이션 됐다 그래요. 여러분, 데모 아시죠?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데모. 그래서 데모하는 거. 뭐가 나타나. 나는 아니다, 기다. 이게 나타나는 게 데모거든요. 성령님을 실증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니까 파워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참된 설교는 설교문과 설교 행위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존스 목사님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어느 날 설교문을 잘 작성해 갖고 그래 갖고 말씀을 이 회중에게 전달했더니 그날 참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참 은혜를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나 두 달쯤 있다 어느 다른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 이거 잘 생각해 보다가 아, 4주 전에 내가 준비해 놨던 그 말씀이 이 교회도 잘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설교문을 읽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그 회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날은 반응이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설교문은 동일한 거죠. 맞습니까? 동일한 설교문을 썼습니다. 근데 뭐가 설교 행위에 이 회중과의 교감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설교문과 설교 행위는 다른 거다. 그러면서 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둘중 하나에만 의지하면 큰코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중 하나, 설교문 작성 안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되고, 설교문을 내가 오늘 완벽하게 작성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낭독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될 때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스펄전 교회 그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설교의 왕자라고 얘기하는, 예,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목사가 그래서 회중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를 옷 입혀 주십시오. 그게 이 스펄전교회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 늘 행하던 그런 기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제 또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도 목회를 할 수가 있을 때 그런 점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에는 열과 빛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 설교란 뭐냐? 설교는 불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한번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게 불이 타는 거예요. 이 불이 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 이게 설교다. 설교.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을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첫째,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찌됐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청중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오늘 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설교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문이 좀 그날 빈약하더라도 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설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대 목사들이 드라마하고 쇼하고 유머 갖다 쓰고 코미디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언제 드라마하고 쇼하고 코미디 했어요? 그런 거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죠? 열정적으로 내 해야겠다. 그게 나타나면,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설교자가 되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 거기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제 커멘터리, 주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주석 중에,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주석서가 있어요. 그런 주석서. 그래서 뭐 예레미야, 뭐 로마서, 누가복음 이런 거할거 없이 그거를 장으로 쭉 하면서 설교를 주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편집을 했느냐 하면, 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명한 그런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걸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편집을 하면서 그 서문에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켄트 휴즈가 그세 가지를 설교자는 머릿속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시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예, 말씀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주석도 읽고 글도 읽고 거기에 관련된 예화도 찾아보고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의 특별한 뜻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교리도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본문의 그런 모든 말씀들이 회중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괜히 신문 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선포해야 되겠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가 뭐냐?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토스. 에토스는 뭐냐 하면 여기 서서 선포할 때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조용기 목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다 조용기 목사처럼 설교하려고 목소리까지, 발음까지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에토스가 없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가 있다. 그 훌륭한 목사의 어휘, 그렇지, 어휘력, 발음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쫓아서 하려고 심지어 머리 스타일이고 옷 입는 거, 넥타이까지 다 쫓아서 하려고 하면 그건 앵무새잖아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A라고 한 설교자를 세우셨으면 A는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신 성품이 있고 그가 지금까지 자라온 동안에 가지고 있던 학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 모든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 할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설교자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에토스라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정말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꾸밈없이 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의 에토스가 그가 전하는 로고스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설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토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는 그 사람이 얻게 되는 열정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열정과 확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런 예를 하나 이제 적어 놨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유명한 설교자였거든요. 그 조지 위필드 그 설교를 여기 가서 보니까 데이빗 흄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불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데이빗 흄이 조지 위필드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신자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데이빗 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러 않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믿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 목사가 믿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파토스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불신 철학자마저도 이 위필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설포하는 걸 가서 보고는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위필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갔거든요.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네. 이 사람도 들으러 온 거예요. 위필드 설교를 한번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위필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니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서 들으러 왔어요. 이 위필드의 설교를. 왜 그러냐? 그에게 파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이 돼서 열정적으로 그 선포하는 걸 봤을 때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 말씀과 에토스, 설교자와 파토스, 설교자의 그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항상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나 자신, 그걸 아낌없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 그거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설교자의 확신과 열정이 드러나는 이 파토스가 있다는 거죠. 이 셋을 갖추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설교가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면 여기 앉아 있는 회중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나는 고고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설교를 하면 그거 듣고 변화될 사람이 없어요. 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자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할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